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뜨거운 실리콘밸리의 뙤약볕 아래서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신제품 발표 무대 위든 아니면 저기 덥고 습한 대만의 야시장에서 밥을 먹을 때든 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 누군지 바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마치 영화 속 캐릭터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 특유의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죠. 바로 거대한 인공지능 제국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기사에서 이 강렬한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실리콘밸리 혁신가의 패션 이러면 스티브 잡스의 그 검은 터틀넥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옷차림이 상징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잡스의 터틀넥이 군더더기를 모두 깎아낸 그 단순함과 완벽함의 미학을 상징했다면요. 젠슨 황의 검은 가죽 재킷은 매일 아침 전장으로 나서는 로마 군단병의 갑옷, 그러니까 일종의 전투복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전투복이요?
맞습니다. 언제든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야생적인 무언의 선언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파헤쳐 볼 주제가 단순한 뭐 패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기저에 깔린 그 야생적이고도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법칙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이분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재미있는 게 젠슨 황은 손목시계조차 차지 않는다고 해요. 옷 고르는 시간이나 심지어 시간을 확인하는 그 행위조차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시계를 차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보통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라고 하면 막 분단위로 쪼개진 일정을 소화하면서 아주 화려한 집무실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회장님들이 딱 그렇죠.
하지만 젠슨 황은 고정된 회장실조차 없습니다. 본사를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자리를 잡아요. 회의실 구석에서 엔지니어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복도에서 마주친 신입사원한테 불쑥 질문을 던지는 식이죠.
와,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라겠네요.
하하, 그렇겠죠. 이 가죽 재킷 안에는 기존의 그 경영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정답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만의 생존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경영학 교과서를 파괴한다는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실제로 그가 조직 구조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조직도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피라미드 구조 형태죠.
맞아요. 보통 한 명의 관리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가 한 6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덩재 범위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젠슨 황의 직속 부하, 즉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이나 핵심 엔지니어의 수가 무려 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60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강한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저만 해도 제 친구 6명하고 저녁 약속 시간 맞추는 것조차 너무 버겁거든요.
아, 그거는 진짜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60명을 어떻게 직접 관리합니까? 이거는 사실상 거의 극단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60명의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일일이 지시한다는 건 뭐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하지만 젠슨 황이 이 60명의 직속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막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오히려 조직 내에 존재하는 필터를 부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부가 피라미드 계층을 거치면서 위로 올라갈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 뻔하죠. 현장 엔지니어가 엄청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이나 아니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 보고가 있다고 쳐요. 그게 팀장님한테 가면 약간 부드럽게 순화되고.
네, 톤이 조금 낮아지죠.
그러다가 부서장을 거쳐서 본부장님쯤 올라가면 나쁜 소식은 아주 예쁘게 포장이 되고 좋은 소식은 막 엄청나게 부풀려지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고대 전쟁에서 전령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뛰어오면서 전황을 조금씩 다르게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와, 전령 비유가 찰떡이네요.
결국 최고 경영자한테 딱 도달하는 건 이미 수차례 필터링되고 이런저런 해석이 덧붙여진 가짜 진실이 될 위험이 엄청 큽니다. 젠슨 황은 이 정보의 지연과 왜곡을 그 누구보다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 중간 필터링 과정을 아예 싹 다 없애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현장의 장수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직접 흡수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철학은 알겠는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60명이란 소통하려면 진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1대1 회의를 한다고 쳐도 60명이면 그거 하다가 일주일이 다 끝날 텐데요. 그럼 회사의 다른 중대한 의사결정은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기존의 상식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힙니다. 젠슨 황은 1대1 회의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1대1 회의를 안 한다고요?
네, 밀실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개별 보고 자체를 극도로 꺼려요. 대신에 모든 정보를 공개적인 대규모 회의에서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해버립니다.
와, 진짜 특이하네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는 말에 거의 모든 것은 모두에게 동시에 말한다고 공언할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밀실 보고를 안 한다니?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나 부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좀 힘 있는 임원들은 나만 아는 비밀 정보가 있어 혹은 나만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가 따로 있지 이러면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력화의 과정을 젠슨 황이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정보가 권력이 되는 현상이요?
네, 정보의 독점이 곧 사내 정치를 유발하고 조직 내에 부당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회의실 풍경은 대단히 이질적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수십 명이 모인 커다란 자리에 부사장부터 갓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젠슨 황이 어떤 복잡한 딜레마를 마주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떤 논리와 데이터로 그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그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아, 그냥 보고 배우는 거네요.
맞아요. 정보는 권력을 쥐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위한 평등한 재료일 뿐이다. 이런 청학이 조직 전체 명확하게 작동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일 아침 수십 통, 수백 통의 이메일을 읽는 방식도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직원들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다섯 가지를 아주 짧게 적어서 보내면 그는 눈을 뜨자마자 그 메일들부터 읽는다고 해요.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잘 쓰인 기획서나 정제된 보고서가 아니라 3만 명 직원의 진짜 현장 고민과 우선순위를 자기 뇌에 직접 다운로드하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60명의 직속 부하는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중앙처리장치로 전달하는 60개의 촉수 혹은 60개의 안테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테나라는 비유가 정말 훌륭하네요. 젠슨 황 본인 역시 자신을 위에서 지시만 내리는 감독관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잡이 정도로 정의합니다.
중간에 정보가 지연될 틈이 없겠네요.
그렇죠. 중간 관리자가 정보를 지연시킬 수도 없고 사내 정치가 중간에 끼어들 여지도 없으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민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나 사업부라는 단어도 잘 안 쓴다고 들었어요.
네. 엔비디아 내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가 일종의 금기어처럼 여겨집니다. 회사가 여러 조각으로 분절되는 걸 막고 3만 명의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막 모든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한 회의실에서 날것의 정보를 싹 다 공유하는 구조라면 필연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제가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회사에 막대한 돈을 그냥 공중분해시킨 겁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등에 땀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정보가 투명하다면 저의 이 치명적이고 민망한 치부조차도 수백 명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진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껄끄러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엔비디아를 그냥 평범한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위대한 제국으로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어떻게 다르길래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에게 아주 가혹한 책임을 물어서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기강을 확 잡기 위해서죠.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법정에서는 실패 그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죄가 아니다.
네, 오직 실패를 숨기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무거운 중죄에 해당합니다.
아, 실패를 숨기는 것만이 죄다. 사실 이 철학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다소 코믹한 일화가 하나 있죠.
네, 아마 그 팬소음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2000년대 초반에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했는데 이 냉각팬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소비자들 원성이 아주 자자했던 실패작이 있었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회사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홍보팀 막 동원해서 여론을 좀 잠재우고 담당자는 조용히 방으로 불러서 문책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팀 자체를 쥐도새도 모르게 해체해버렸을 겁니다.
덥기에 급급했겠죠.
그런데 젠스망은 달랐어요. 수백 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그 실패한 담당자들에게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라고 시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한 거죠.
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기술적 선택을 했길래 그리고 어디서부터 논리가 꼬여서 이런 비행기 엔진 같은 소음이 탄생했는지를 모두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영상 찍은 거요.
맞습니다. 젠슨 황은 그 소음이 심한 실패작 카드를 무슨 낙엽 청소기처럼 사용하는 풍자 영상을 직원들에게 직접 만들게 했어요.
하하, 맞아요. 담당자들이 직접 영상에 출연해서 그 시끄러운 그래픽카드로 막 바람을 일으켜서 마당의 낙엽을 휙휙 날려보내는 그런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심지어 외부 언론에까지 배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리콘밸리식 유머를 뽐내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인 경영 행위입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딱 접했을 때는 아니 실패한 담당자를 수백 명 앞에 세운다는 게 마치 무슨 공개 부검이나 공개 처형을 하는 건가 싶어서 좀 오싹했거든요.
겉보기엔 가혹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런데 막상 그 낙엽 청소기 영상을 배포하는 걸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창피를 주고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아주 투명하게 해보해서 조직 전체의 실패에 대한 백신, 즉 면역을 놔주는 과정인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당신 혼자서만 그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그 교훈을 속으로만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 방식을 기업 문화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직원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네, 내 실수가 수백 명 앞에서 막 논의된다는 건 순간적으로는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져도 대장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같이 웃어주고 다음 스텝을 고민해주는구나 하는 강렬한 믿음이 깔리게 됩니다.
아, 든든한 둘배가 있다는 걸 느끼겠네요.
혁신이라는 건 결국 리스크를 감수할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진짜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젠슨 황 본인도 직접 이렇게 말했죠. 나는 누구도 해고하지 않는다. 나도 과거에 저기 데니스 식당에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고 누구든 기회만 주어지면 성장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게 참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도 실패를 해봤으니까요.
맞아요. 회사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뼈저린 실패를 온몸으로 경험했거든요. 1990년대 초반에 그 일본의 유명한 게임 회사 세가와 맺었던 NV1 프로젝트 샀던 기억하시죠?
아, 엔비디아의 흑역사죠. 회사의 현금 잔고가 딱 한 달치 월급, 그러니까 파산까지 단 30일밖에 안 남았던 아찔한 기억 아닙니까?
네, 초기 엔비디아는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그래픽 렌더링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들만의 길을 개척하려고 한 거죠.
나름 야심찬 도전이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혀 다른 방식을 업계 표준으로 쫙 채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기술은 시장에서 순식간에 고립되고 말았어요.
표준에서 밀려난 거군요.
세가를 위해서 만들던 칩은 하루아침에 쓸모가 없어졌고 회사는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와, 30일 뒤면 직원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고통과 책임은 리더가 가장 먼저 온전히 짊어지고 나중에 성공의 과실은 부하 직원들과 철저하게 나눈다는 그의 철학은 바로 이 처절한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잉태된 겁니다.
성공을 나눈다는 건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주식 보상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죠.
절반 이상이 백만장자요? 와, 대박이네요.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만 엔지니어들의 진정한 창조적 열정이 터져 나온다는 걸 그는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패의 고통을 리더가 앞장서서 안고 성공의 과실은 직원들과 아주 넉넉히 나눈다. 말은 참... 아름답고 이상적입니다.
듣기엔 참 좋죠.
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제로 삐걱거리지 않고 작동하려면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남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뼈를 깎는 용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심층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요.
네, 바로 지적 정직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기존에 제가 막연히 갖고 있던 리더의 이미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깨지셨나요?
보통 우리가 위대한 CEO, 혁신가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주 흔들림 없는 뚝심, 주변에서 뭐라든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반대팔을 꾹꾹 억누르면서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는 사람.
카리스마 넘치는 독불장군의 이미지죠.
네, 그런 걸 상상했는데 젠슨 황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지적 정직함은 오히려 그 정반대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정직이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도덕적 윤리라면요. 지적 정직함은 대단히 고도의 지적 훈련을 요구하는 엄격한 태도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거나 내 논리가 틀렸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 즉시 단 1%의 자존심도 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배의 방향을 트는 태도를 말하죠.
아, 자존심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제학에서 수많은 기업을 파멸로 몰아넣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 지적 정직함은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방어기제 인셈입니다.
사실 이 지적 정직함을 가장 소름돋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세가와의 파산 위기 일화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전설적인 미팅 사건이죠.
회사가 30일 뒤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젠슨 황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서 세가의 CEO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직언을 하죠. 우리가 선택한 기술적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할 거고 당신들의 귀한 시간과 막대한 돈만 낭비하게 될 테니까 당장 우리 엔비디아와의 계약을 해지하십시오.
자기 회사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네요.
여기까지도 진짜 충격적인데 그 다음 멘트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깝습니다. 계약은 해지하되 우리 회사가 당장 파산하지 않고 새로운 칩을 개발하려면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원래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잔금은 제발 그냥 무상으로 주십시오.
허허,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와, 이게 현실 비즈니스에서 가능한 대화입니까? 너무 뻔뻔할 정도로 솔직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기가 놀리고 압도당하는 기분인데요.
진짜 일반적인 자존심이나 알량한 체면을 가진 리더라면 절대 죽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말이죠. 자신의 처참한 무능과의 실패를 시인하는 동시에 사실상 구걸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완벽하게 무장해제된 솔직함, 조금의 과장이나 구차한 변명도 섞이지 않은 그 철저한 지적 정직함이 오히려 세가 CEO의 마음을 깊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잔금을 줬잖아요.
네, 그들은 정말 잔금을 조건 없이 지불했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는 기적처럼 기사회생을 이끄는 알라이브 베리18이라는 칩을 만들어냅니다. 비즈니스의 냉혹한 세계에서 허세나 가식을 싹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만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에서 뼈아프게 철수했던 일화도 완벽하게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스마트폰 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엔비디아도 질 수 없다며 테그라라는 모바일 칩을 만들면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죠.
당시엔 모바일이 미래의 전부 같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엄청난 연구 개발비와 인력, 시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통신 모뎀 기술에 특화된 퀄컴이나 칩 제조 능력이 압도적인 삼성이 다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승산이 보이지 않았죠.
보통 덩치 큰 대기업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쏟아부은 매몰 비용이 수천억 원이니까 절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혹은 주주들의 싸늘한 시선이 두려워서라도 마케팅 비용을 무식하게 쏟아부으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긴다고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서서히 피를 말리며 죽어갑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딱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호기롭게 선언하죠. 이곳은 우리의 전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철수한다.
그 과감하고 정직한 철수 결정이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죠.
네, 만약 그때 엔비디아가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막대한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그 모바일 시장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계속 피 흘리며 경쟁사랑 싸웠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무소불위의 인공지능 제국은 결코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감히 버린 게 신의 한 수였네요.
그는 모바일 시장을 미련 없이 버리고 당시에는 그 누구도 당장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라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배의 방향을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예전에 이런 뼈 있는 통찰을 남긴 적이 있죠?
어떤 통찰인가요?
자주 옳은 사람들은 자주 마음을 바꾼다.
와, 명언이네요.
젠슨 황은 이 명제를 가장 완벽하게 체화하고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수만 명 직원 앞에서 호기롭게 선언한 회사의 핵심 전략이라도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서 그게 틀렸다고 지목하면 그 즉시 군말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신입사원이라도 논리와 데이트만 명확하다면 CEO의 굳건한 의견을 언제든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음이 증명됐을 때막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CEO. 이 모든 바탕에는 결국 제일 원리 사고가 깔려 있다고 하죠.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제일 원리 사고라는 게막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마치 물리학자처럼 사물의 가장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본질을 파고드는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수학적 진실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사고가 출발하는 겁니다.
테그라칩을 포기할 때도 그랬겠네요.
맞아요. 테그라칩을 포기할 때도 우리가 저 경쟁사들보다 모뎀 기술을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더잘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아니오라는 명백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미련 없이 확 버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 유명한 쿠다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어땠습니까?
원래 그래픽카드는 게임 화면을 막 빠르고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에 수많은 단순 계산을 처리하는 칩이잖아요.
네, 병렬 처리라고 하죠.
젠슨 황은 바로 이 병렬 처리라는 근본 원리가 미래의 복잡한 과학 연산이나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필수적으로 쓰일 거라는 그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심지어 그걸 무료로 막 배포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당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난리가 났죠. 아니, 너희는 게임칩이나 파는 회사인데 왜 당장 돈도 안 되는 그놈의 슈퍼컴퓨팅 소프트웨어에 아까운 돈을 낭비하냐면서 무려 10년이 넘게 비웃고 주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버티는 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젠슨 황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원리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논리가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조건 옳다는 것을 지적으로 정직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뚝심의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네요. 결국 무어의 법칙의 한계에 부딪히고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시대가 도래하자 엔비디아가 10년간 묵묵히 깔아둔 그 쿠다 생태계는 이제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진짜 적은 저 밖에 있는 강력한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부의 오만과 타성이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열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오늘 심층 탐고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긴 시간 동안 함께 해보해본 젠슨 황의 검은 가죽 재킷은 그저 튀어 보이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나 억만장자의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었죠.
그것은 매일 아침 옷 고를 시간마저 아껴서 오죽 중요한 결정에만 집중하겠다는 극한의 효율성 도구이자 사내 정치와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날것의 진실만을 마주하겠다는 아주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인가요?
무엇보다 젊은 시절 그 작은 데니스 식당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던 그 시절의 겸손함과 절박함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는 한 전사의 자기보호막 같다는 느낌이요.
아, 자기보호막이요. 표현이 참 좋네요.
이른을 바라보는 꽤 많은 나이에도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새로운 논문을 꼼꼼히 읽고 챗GPT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라고 칭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는 과연 이런 지적 정직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곱씹어봐야 할 대단히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현재 추천조언 가치의 거대한 제국을 무소불위로 이끄는 이 남자는 놀랍게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회사가 30일 후에 망할 수도 있다는 섬뜩하고 서늘한 불안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30일의 기억을 안고 사는군요.
맞습니다. 과거 세가와의 계약 무산으로 파산의 벼랑 끝에 섰던 그 피말리는 30일의 기억을 영원히 머릿속에 박제해둔 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불안이란 감정을 어떻게든 피하고 빨리 떨쳐내야 할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멘털 관리를 방해하는 나쁜 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은 항상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만약 이 30일 시한부의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를 나태한 오만함에서 번쩍 건져내고 세상의 미세한 변화에 60개의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게 만들며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지적으로 정직하게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연료라면 어떨까요?
불안감이 나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생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각성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그 막연한 불안을 그저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날카롭게 벼리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이 철학자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